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전 지구적인 대재앙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한 가족이 있다고 한번 쳐보죠.
네, 그 유명한 방주에서 살아남은 가족이죠.
맞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가족의 가장인 할아버지가 술에 잔뜩 취해서 막 벌거벗은 채로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아들의 어떤 행동에 격노한 나머지 홧김에 손자를 향해 저주를 퍼부어버리죠.
듣기만 해도 아주 감정적이고 엉망진창인 상황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술 깬 직후의 거친 호통 하나가 약간 그 향후 4천 년 동안 이어질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국경선을 그어버리고요. 세계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청사진이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나비 효과처럼 들리죠?
네,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심층 탐구에서 파헤쳐볼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고대 종교 문헌, 그러니까 뭐 창세기 같은 단어를 들으면 구름 위에서 들려오는 신비로운 음성이나 개인적인 도덕적 교훈들만 가득할 거라고 짐작하거든요.
그렇죠. 착하게 살아라, 뭐 그런 거요.
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로버트 바노이 교수의 구약 역사 강의 자료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텍스트는 인류 최초의 제국주의가 어떻게 싹텄는지, 권력을 독점하려는 인간의 시도가 어떻게 실패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해외여행 가서 당장 스마트폰 번역기를 돌려야만 하는 그 언어 장벽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추적하는 아주 정교한 역사적, 정치적 기밀문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층 탐구의 미션은 단순히 오래된 종교 텍스트를 읽는 게 아닙니다. 이 방대한 역사의 퍼즐을 우리가 사는 현대의 맥락으로 가져와서 맞춰보는 거죠. 지식의 과부하 없이 말입니다. 자, 그럼 방금 제가 언급한 그 할아버지, 바로 노아의 텐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극적인 순간이죠.
네,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잠들었고 아들 함이 그 모습을 보고 형제들에게 알립니다. 깨어난 노아는 창세기 9장 25절에서 아주 유명한 저주를 내리잖아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요.
맞습니다. 아주 강력한 저주죠.
여기서 제 머릿속에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의문은 이거요. 아니, 잘못은 아들인 함이했는데 왜 뜬금없이 손자인 가난한테 저주가 날아가는 거죠? 솔직히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이 할아버지의 행동이 너무 불공평하고 감정적인 화풀이처럼 보이거든요.
표면적으로는 정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의 문화와 그 역사적 맥락에서 족장의 축복과 저주라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아,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라는 건가요?
네. 당시 족장의 선언은 감정 표출이 아니라 특정 가문이 가진 성향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 꿰뚫어보는 약간 예언적 궤적과 같았습니다. 바노의 교수의 분석을 보면 노아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 아주 거시적인 미래를 내다본 거거든요.
미래를요? 어떤 미래를 본 건데요?
그러니까 아들 함이 보여준 권위에 대한 불경건함과 도덕적 결함이 몇 세대를 거치면서 그의 아들인 가나안의 후손들에게서 걷잡을 수 없는 형태로 만개할 것을 예견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훗날 레위기 18장 같은 기록에 묘사된 가나안 족속의 사회를 보면요. 극도의 부도덕하고 타락한 행위들이 그들 문화의 근관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손자를 딱 콕 집어서 밉다고 한 게 아니라 그 핏줄이 형성할 민족적이고 문화적인 타락의 종착지를 정확히 짚어낸 거군요.
정확합니다. 노아 개인의 분노가 아니라 수천 년 후를 내다본 거시적인 선언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저주가 현실 세기의 지정학적 지도로 어떻게 변혁되는지가 진짜 궁금해요. 가나안이 형제들의 종이 된다고 했는데 그 형제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종노릇을 한다는 건가요?
가나안의 형제들, 즉 함의 다른 아들들의 이름이 창세기 10장에 나옵니다. 구스, 미스라임, 붓 이렇게요. 이 이름들이 고대 지리에서 의미하는 바를 알면 상황이 아주 흥미로워집니다.
오, 실제 지명이 바로?
네, 미스라임은 히브리어로 이집트를 뜻합니다. 그리고 구스는 에티오피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포괄하는 이름이죠.
잠깐만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요. 고대 세계를 완전히 양분했던 거대한 두 슈퍼파워 아닙니까?
그렇죠. 고대 근동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두 이름이 뭘 뜻하는지 단번에 감이 오실 겁니다.
와, 머릿속에 지도를 한번 그려보면요. 이집트는 남서쪽에 있고 메소포타미아는 북동쪽에 버티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두 거대한 제국 사이에 막 샌드위치처럼 좁게 끼어있는 땅이
네, 바로 가나안 지역입니다.
세상에.
가나안의 실제 역사를 살펴보면요. 그들은 단 한 번도 고대 근동을 호령하는 주류 제국으로 성장하지 못했어요.
지리적 위치 때문에요?
맞습니다. 지리적 위치상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라는 두 거대 권력이 패권을 다툴 때마다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목이었으니까요.
두 강대국의 완충지대였던 거네요. 늘 거대 권력 눈치를 보면서 조공을 바치거나 아니면 무참히 짓밟히고 지배를 받아야만 했던.
네,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리라라는 그 한 개인의 텐트 안에서 선포된 저주가 실제로는 수천 년 동안 이어진 가나안의 척박한 외교적, 군사적 운명을 세팅해버린 겁니다.
듣고 보니 진짜 소름이 돋네요. 이건 마치 지정학적 체스판을 쫙 세팅하면서 가나안이라는 체스마를 두 강대국 사이의 영원한 샌드백으로 그 완충국으로 운명 지어버린 거랑 똑같잖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곳에 살던 사람들에겐 아주 잔인한 현실이었죠.
그럼 가나안이 그렇게 암울한 샌드백 운명을 맞았다면 나머지 두 아들 샘과 야벳은 어떤 청사진을 받았나요?
노아는 샘을 축복할 때 아주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거든요.
샘의 하나님이요?
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신이 자신을 특정 민족, 즉 샘의 하나님이라고 동일시한 최초의 사건입니다. 이건 샘족을 통해 세상의 영적인 축복, 즉 종교적 유산이 흘러갈 거라는 선언이었죠.
아, 그래서 훗날 샘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반면에 야벳에 대한 축복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창대하게 한다는 건 영토의 물리적인 확장을 의미하거든요.
영토 확장이요? 그럼 야벳의 후손들이 막 샘의 영토로 밀고 들어온다는 뜻인가요?
역사적으로 그 궤적이 기가 막히게 일치합니다. 야벳의 후손들은 주로 유럽 지역으로 뻗어나가는데요. 훗날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 그리고 뒤를 이은 로마 제국이 맹렬하게 동쪽으로 진군해서 샘족의 영토, 즉 가나안 땅을 점령해버립니다.
와, 그게 야벳이 샘의 장막에 거하게 된 군사적 성취군요.
그렇죠. 하지만 이 정복의 결과가 진짜 놀랍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야벳이 샘을 지배했지만 그 로마와 헬라 제국의 사람들이 결국 샘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기독교라는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아, 군사적인 정복자가 오히려 피정복자의 영적 유산 안으로, 그 텐트 안으로 쑥 들어오게 된 거네요.
네, 야벳이 샘의 장막에 거한다는 궁극적인 의미가 바로 이 종교적 축복을 얻게 됨을 뜻하는 겁니다.
진짜? 오, 한 가족의 갈등이 중동의 분쟁부터 로마의 정복, 그리고 세계 종교의 확산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프리퀄이었다니. 너무 신기하네요. 자, 그렇다면 가나안이 영원한 샌드백이 되었다면 대홍수 이후 이 텅 비어있는 세계에서 도대체 누가 가장 먼저 중앙 권력을 틀어주고 제국을 건설했을까요?
그 해답을 찾으려면 창세기 10장, 이른바 민족들의 족보로 넘어가야 합니다.
아, 족보요? 솔직히 제가 이 자료 읽으면서 좀 당황했거든요. 여러분들 족보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낳고 막 고대의 ancestry.com, 유전자 검사 결과지처럼 빽빽하게 이름만 나열되어 있어서 엄청 지루하더라고요.
현대 독자들에게는 당연히 그렇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이 족보는 고대 문학 전체를 통틀어서 인류 전체의 기원을 단 3명의 조상으로 거슬러 추적하는 유일무이하고 독특한 기록입니다.
아, 흔한 게 아니군요.
네,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인의 이름만 덜렁 나열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을 분석해보면 이름 끝에 임이라던가 족속 같은 전미사가 붙어있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아, 맞아요. 아까 이집트를 뜻한다고 하셨던 미스라임, 거기에도 임이 붙어있고, 우리가 흔히 아는 여부수 족속, 가나안 족속 할 때도 그런 전미사가 붙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 족보의 진짜 성격을 말해줘요. 우리가 영국인들, 프랑스인들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건 단순한 개인의 가계도가 아닙니다. 한 개인이 시조가 되어서 형성된 거대한 민족과 국가들이 어떻게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고대의 국가 지도를 형성했는지 보여주는 방대한 리스트인 거죠.
아, 그러니까 국가들의 리스트였군요. 그런데 이 밋밋하게 쫙 흘러가던 국가 리스트에서 갑자기 제 시선을 확 사로잡는 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창세기 10장 8절을 보니까요. 잘 나가던 민족들의 명단이 뚝 끊기더니 마치 카메라 렌즈가 줌인하듯이 한 명의 특정 개인한테 스포트라이트를 쫙 비추더라고요. 바로 니무롯이라는 인물이죠.
아, 니무롯.
네,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라면서 막 프로필을 아주 길게 읊어줍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거대한 국가들 리스트를 멈춰 세우면서까지 집중하는 겁니까?
니므롯이 바로 여러분이 아까 궁금해하셨던 대홍수 이후 최초로 권력을 쥔 자이기 때문입니다.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그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권력을 중앙 집중화한 인물이에요.
아, 권력을 한 대 모은 사람이군요.
네, 그가 다스렸다는 영토들을 보세요. 메소포타미아 신할평지의 바벨, 에렉, 아갓, 갈레, 하나같이 거대한 도시국가들입니다. 성경은 그를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부르는데 고대 근동 문헌에서 사냥꾼이나 용사라는 칭호는 동물 잘 잡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인데요?
군사력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잔혹하게 지배하고 억압을 통해서 영토를 넓혀간 폭군이자 절대군주를 의미하는 정치적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최초의 독재자라는 거군요. 와,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데. 그렇다면 역사가들은 이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실제 역사 속에서 누구였는지 밝혀냈나요?
아직 학계에서 완벽하게 만장일치를 이룬 결론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유력하고 흥미로운 가설이 하나 있어요.
누군데요?
기원전 2220년경에 아카드 제국을 통치했던 강력한 정복군주, 나람신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나람신의 제국 지도를 보면 창사기에 묘사된 니므롯의 통치 영토랑 지리도구로 놀랍도록 일치하거든요.
와, 아카드 제국의 나람신이요?
네. 게다가 나람신은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아주 무자비한 정복 전쟁을 벌였던 인물이거든요. 하지만 그의 정확한 역사적 신원이 누구든 간에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니므롯이 하나님이나 자연의 질서를 완전히 배제한 채 순전히 인간의 무력과 폭력을 통해 사람들을 통제하려 했던 제국주의의 시조라는 사실입니다.
무력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려 했던 제국주의의 시조. 니므롯이 세운 도시 중 첫 번째로 언급된 곳이 바로 바벨이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으로 무대가 옮겨지는데요.
네, 바벨탑으로 넘어가야죠.
본격적으로 바벨탑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꼭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기록을 남긴 사람이 모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기원전 1500년대쯤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죠.
바벨탑이나 대홍수는 그보다 수백, 수천 년 전에 아득한 과거의 일인데 모세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구체적인 인물과 국가들의 역사를 이렇게 상세하게 알 수 있었을까요? 막 신화나 전설을 대충 적은 건 아닐 거 아니라?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성경 기록의 신뢰성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이죠. 현대 비평학자들 상당수는 모세가 이걸 썼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든요. 네, 여러분도 혹시 문서설이라는 걸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쉽게 말해서 후대의 제사장들이나 학자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서로 다른 신화와 전승들, 뭐 제2문서니 피문서니 하는 파편화된 자료들을 입맛대로 오려붙이고 짜깁기 해서 창세기를 만들었다는 이론입니다.
아, 그러니까 팩트가 아니라 후대에 쓰여진 종교적 소설이나 프로파간다라는 주장이군요. 그럼 반호의 교수는 이 문서설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하나요?
반호의 교수는 모세가 철저한 고대 역사학자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설명합니다. 구약성경의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저자들이 이 내용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면서 이전 시대의 공식적인 국가기록물이나 문서들을 인용하는 장면이 수도 없이 나오거든요.
아, 출처를 밝히는 거네요.
네,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모세가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신의 목소리만 듣고 막 받아 적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 시대부터 족장들을 거쳐서 꼼꼼하게 보존되어 내려온 고대의 정확한 문서 자료들을 손에 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와, 모세가 고대의 아카이브를 뒤져서 집필한 역사학자였다는 관점. 이거 정말 신선한데요.
성령의 감독하에 오류 없이 그 고대 사료들을 연구하고 통합해서 창세기를 편찬했다는 거죠. 짜깁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탑 사건도 철저히 조사된 역사적 사건으로서 우리가 다시 들여다봐야겠군요. 청취자 여러분도 대중문화나 옛날 르네상스 명화 같은 곳에서 바벨탑 이미지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브리헐의 그림 같은 게 유명하죠.
맞아요. 하늘의 신에게 닿기 위해서 사람들이 영차영차 돌을 나르고 막 거대한 달팽이 모양의 종교적인 계단이나 탑을 구름 위까지 쌓아올리는 그런 신비로운 장면 말이죠. 그런데 반호의 교수의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완전히 헛다리를 짚고 있더라고요.
아하, 맞습니다. 고고학이 발전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바벨탑을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실제 했던 거대한 계단식 신전, 즉 지구라트와 연결 지으려고 노력해왔어요.
아, 지구라트요?
네. 기원전 1700년경 함무라비 시대나 기원전 2000년 우르남무가 세운 지구라트들이 대표적이죠. 사람들은 바벨탑이 이런 종교적 목적의 신전 중 하나였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연대를 따져보면요. 바벨탑 사건은 그런 지구라트들이 세워지기 훨씬 이전, 그러니까 인류의 언어가 하나였던 아주 초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거든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성경에서 그들이 세웠다는 그 탑이라는 단어의 원어 의미가 충격적이었어요. 히브리어로 믹돌이라고 한다면서요. 이게 종교적인 신전이 아니라고요?
네, 믹돌은 하늘에 닿으려는 종교적 열망이 담은 뭐 기도원이나 신전이 절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보면 답이 명확해져요. 역대하 26장이나 신명기 1장을 보면요. 가나안의 견고한 성읍들을 묘사할 때 그 성곽이 하늘에 닿았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아, 성곽이요? 방어벽 같은 거요?
네, 이때 쓰인 개념과 동일합니다. 즉, 바벨탑은 시내가 제사를 지내기 위한 건축물이 아니라 외적의 침입을 막고 반란을 진압하면서 사람들을 강력하게 통제하기 위해 구축된 아주 무시무시한 군사적 요새이자 방어탑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건 거대한 대성당을 짓는 어떤 아름답고 낭만적인 프로젝트가 아니었네요. 니므롯 같은 권력자가 전 세계 인류를 자신의 발 아래 두고 철권 통치를 하기 위해 만든 궁극의 군사 펜타곤이나 영화에 나오는 데스스타를 건설하는 반란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어우, 그 데스스타라는 비유가 상황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요새를 지으면서 내건 슬로건을 보세요. 창세기 11장 4절에서 그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선언하거든요.
이름을 낸다는 게 무슨 뜻이죠?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낸다는 건 요즘 인플루언서처럼 단순히 유명해지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홍수 이전에 폭력으로 세상을 지배했던 네피림, 즉 명성 있는 자들처럼 무력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확립하겠다는 정치적이고 교만한 시도였어요.
아, 하나님은 원래 흩어지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즉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다양하게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죠. 하지만 이들은 거대한 펜타곤 안에 사람들을 가두고 자신들만의 단일한 제국주의적 통치체제를 영원히 유지하려 했던 겁니다.
와, 거대한 데스스타를 통해서 세상을 회개하려는 인간의 야망, 바로 그 찰나에 신성한 개입이 일어나면서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 거군요. 언어가 조각나고 인류가 강제로 흩어지는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네, 바벨탑의 붕괴죠.
그런데 여기서 제 머리를 엄청 복잡하게 만든 약간 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언어학적 논쟁이 있더라고요.
아, 흩어진 게 먼저냐 아니면 말이 안 통하게 된 게 먼저냐, 그 문제 말씀이시군요.
네, 그거요. 창세기 11장 7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언어를 즉각적으로 혼잡하게 하셔서 그 결과로 사람들이 흩어졌다고 묘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현대 언어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르죠?
사람의 무리가 지리적으로 나뉘어서 오랫동안 고립되어 살다 보면 뭐 환경이나 문화적 요인 때문에 언어가 자연스럽게 변형된다고 말하잖아요. 수백 년 전 영어랑 지금 영어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기후나 식량 문제로 사람들이 지리적으로 먼저 흩어졌고 수세기에 걸쳐 고립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언어가 달라진 걸 성경이 그냥 신화적으로 묘사한 거 아니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이거 진짜 헷갈리거든요.
아주 타당하고 예리한 의문입니다. 반우희 교수는 이 지점에서 텍스트의 초자연적인 기록과 현대 언어학의 원리를 아주 매끄럽게 훌륭하게 종합해냅니다.
오, 어떻게 설명하나요?
그의 설명에 따르면 신할평지 바벨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은 분명히 신의 즉각적이고 초자연적인 개입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언어에 일종의 즉각적인 혼선을 주셨고 이 갑작스러운 소통의 단절이 트리거, 즉 방화쇠가 되어서 거대한 요새를 짓던 사람들의 결속력이 무너지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죠.
아, 즉각적인 개입이 방화쇠였군요.
네, 하지만 그 이후 수천 년 동안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수천 개의 복잡한 언어들로 갈라진 것은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집단이 분리되고 지리적으로 고립되면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언어학적 진화 과정을 거쳤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신의 개입이 첫 번째 쐐기를 팍 박은 것이고 그 이후의 분화는 언어학적 법칙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진화했다는 거군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과학적 팩트랑 성경의 묘사가 전혀 충돌하지 않네요.
그렇죠. 실제로 언어학의 개똥수를 연구해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영어, 독일어 같은 게르만어군, 프랑스어 같은 라틴어군, 심지어 인도의 산스크리트어까지 겉보기엔 전혀 다른 이 수많은 언어들이 거슬러 올라가면 인도 유럽어족이라는 비교적 적은 수의 뿌리 언어로 수렴되거든요.
아, 원시 언어들로 좁혀진다는 거네요.
네, 처음에는 몇 개의 굵직한 원시 언어들로 나뉘었다가 수천 년의 이동과 고립을 거치면서 서로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또 새로운 언어로 파생되어 나갔다는 방언형 확산 모델이 바벨탑 사건의 언어 혼잡 과정과 완벽하게 부합하는 겁니다.
와, 게다가 자료 보면서 제가 진짜 입을 다물지 못했던 대목이 있는데요. 중동에서 흩어진 사람들의 언어적 흔적이 정말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되었다면서요?
네, 이 부분 정말 흥미롭죠. 한 아수르 언어학 전문가의 연구에 따르면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어나 이집트 지역의 언어 구조가 놀랍게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남아메리카 원주민들이나 태평양섬 원주민들의 언어 사이에서 명백한 연관성을 보인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중동 사막에서 쓰던 언어의 파편이 남태평양 섬이나 남미 정글 원주민들 입에서 발견된다고요? 진짜요?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바벨에서 흩어진 이후에 아시아 대륙을 가로지르고 고대 육교인 베링의 협이나 해양 루트를 통해서 아메리카와 태평양 섬들로 수천 년에 걸쳐 이동해 갔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인류학적, 언어학적 화석이 바로 그들의 언어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이죠.
와.
인간의 교만을 꺾기 위한 언어의 혼잡이 역설적으로 인류가 전 지구적으로 뻗어나가며 지구를 개척하게 만든 원동력이 된 겁니다.
고대 중동의 파편이 태평양을 건넜다는 건 정말 압도적이네요. 자,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든 이 장대한 역사의 궤적을 한번 쫙 되짚어 보겠습니다. 대홍수 직후 노아의 텐트 안에서 벌어진 가족 간의 갈등과 할아버지의 날카로운 예언이 가나안을 샌드백으로 만드는 중동의 지정학적 국경선을 그렸고요.
네, 역사적 체스판이 세팅된 거죠.
그리고 그 공백을 틈타 니무롯이라는 폭군이 등장해 바벨이라는 거대한 군사 요새, 고대의 데스스타를 세우고 전 인류를 통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신성한 개입으로 언어가 분열되면서 이 제국주의적 프로젝트는 산산조각났고 사람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오늘날 우리가 쓰는 수많은 언어와 문화의 뿌리가 되었죠.
이 오래된 텍스트가 단지 과거의 먼지 쌓인 역사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권력을 단일화하고 획일적인 통제 시스템을 만들려는 인간의 제국주의적 본성과 그것을 흩으시어 다양성을 유지하려는 거대한 힘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이 긴장감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확히 동일하게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매일 뉴스를 켜면 보는 세계 정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소수의 초거대 테크 기업들이 정보를 독점하려는 중앙 집중화된 권력, 그리고 그것을 막으려는 세력 간의 갈등, 우리는 수천 년 전 신할평지에서 있던 고대인들이 겪었던 통제와 흩어짐의 딜레마를 지금 완전히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기술만 달라졌을 뿐 본질은 같죠.
그렇다면 오늘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뇌리를 팍 자극할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고대 인류는 단일한 언어와 거대한 군사 요새를 통해 세상을 획일화하려다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가 거미줄처럼 연결되고 AI 실시간 번역 기술이 수천 년간 지속된 고대의 언어 장벽마저 실시간으로 무너뜨리고 있는 지금, 혹시 우리는 완벽한 소통이라는 명복하에 우리 스스로 통제받기를 자처하면서 새로운 거대한 디지털 바벨탑을 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언어의 장벽이 사라진 세상에서 우리는 다양성을 존중하며 진정한 이해에 도달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무서운 획일화, 통제사회로 걸어들어가게 될까요? 기술의 발전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본성을 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묵직한 화두입니다.
네, 여러분 각자가 일상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실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대의 낡은 텍스트가 오늘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에 새롭고 놀라운 통찰을 달아주었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